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또 힘있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성경 암송 잘하고 계신가요? 아멘. 네. 오늘 이제 함께 외워야 될 말씀인데요. 주께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함이니이다. 시편 4편 7절 말씀. 아멘. 조사 정도는 틀려도 됩니다. 조사 정도는 틀려도 되는데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지,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시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물질적인 유익의 풍성함보다 더 크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고백합니다. 그 자리로 초청받고 부름받아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선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힘으로 삼아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물질적인, 상황적인, 조건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영광입니다. 성도의 특권이죠. 이 은혜의 주인공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으로 울타리를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냥 말씀을 따라간다 이 차원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운더리를 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느끼고 생명을 맛보고 평안을 향유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성도에게 보장된 축복입니다. 성경이 그 자리를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여러분 외워가시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시고 결국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 그 말씀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것 꼭 체험하시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벽, 이제 느헤미야도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벽이 다 완성된 상태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매우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성벽 재건이 모두 다 완성되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게 됐죠. 그래서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은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소위 외상을 치유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무너져 내려있는 성벽과 같은 그런 황폐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소식들이 저에게 들려올 때마다 목회자로서 마음이 참 먹먹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참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시그널들이 삐삐거리면서 들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고 그 성벽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기를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이 백성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속에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외상이 치유됐습니다. 근데 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내상도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내상을 치유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치유하시냐? 말씀을 공급하셨다 그랬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심령부흥회를 여시고 모세의 율법을 낭독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 공동체 전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이 부어지고 부어지고 또 부어지는 그 부흥회가 거의 24일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걸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확인했고요. 그 끝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의 지점에 도달하냐 하면 이제 더 이상 딴짓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임봉했다. 그게 임봉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서명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한번 온전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그들이 선택했던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 선택이 이제 세 가지로 드러났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방인들과 더 이상 통혼하지 않겠다. 언제나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왔거든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오롯하게 섬기며 우리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했어요. 그 두 번째는 지난주 봤던 것처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준수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제가 좀 심한 표현을 썼었는데, 코를 박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게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일상을 잠시 중지하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안식일을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셨다 말씀드렸죠. 그 안식일을 다시 한번 제대로 준수하면서 우리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하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네,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이들의 다짐, 서약이 뭐였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등한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정리하면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자, 파란 글씨 같이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올려드리는 예배 기쁘게 우리가 정말로 마음 담아 드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다짐했고 서명을 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중요한 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냥 예배가 어느 날 상당 기간 그냥 드라이 할 때가 있어요. 발음이 괜찮나요? 드라이 할 때. 그냥 예배가 좀 대면대면하고 그냥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오긴 오는데 뭔가 그냥 마음이 좀 딱딱하고 푸석푸석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여도. 근데 정말 어느 날 그게 찬양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그럼 예배가 회복이 돼요. 근데 그러면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성도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면 더 온전하게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싶어져요.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뜨거운 열망이 영혼 속에서 확 하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통해 또 다른 예배의 갈망이 생겨나는 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아름빛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그러한 은혜를 많이 누리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목사로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주일 예배드리시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선사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답고 건실한 성도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런 장관이 우리 아름빛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게 지난주까지 내용이고요. 오늘은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까지 다짐을 했습니다. 외상도 치유되고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름답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남겨져 있는 과제가 있어요. 이제 이 백성에게 남겨져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과제일까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결단까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남겨져 있는 과제가 뭐냐면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는 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7장 4절 말씀, 느헤미야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전에 슬쩍 봤던 말씀인데요. 이게 바로 이 당시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원래 수도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였는데, 가장 큰 도시였는데 성읍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성읍은 광대한데 살고 있는 주민이 적게 되었다. 살고 있는 주민이 얼마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들도 형편없이 세워지지 못한 채 사실은 집들이 다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성벽은 어렵사리 세워졌는데 그 안에 살면서 뭔가 이게 도시라면 도시로서의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도 없고 집도 별로 없는 정말 황폐화된 그런 상태에 놓여있게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을 또 성벽을 지키면서 또 이방인들의 그런 침입을 이제 맞서 싸우면서 그 침입에 맞서 싸우면서 또 성전을 잘 돌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이제 그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을 이제 선별하는 작업이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장도 저희 몇 절까지 나오냐면 36절까지인데 오늘도 다 이름입니다. 싹 다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읽다가 포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이름이냐면 느헤미야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가문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쭉 적어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도시로서의 기능이 온전하지 못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가게 된 사람들의 명단을 빼곡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함께 짐을 진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정했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그 짐을 진 것이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서,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1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누가 들어가냐가 문제가 되겠죠. 누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됐느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오늘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접하셨을 텐데 수도권은 서울은 인구가 좀 줄었지만 이 경기도 뭐 이런 쪽은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흔히 수도권 과밀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방에 가면 이제 몇 년, 한 10년, 15년 안에 도시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지자체들이 또 많이 있대요. 작년에 이게 좀 핫한 뉴스가 됐었는데 전남 화순군에서 그런 정책을 하나 이제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월세 1만 원짜리 아파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사 오십시오. 뉴스 보신 분 계시죠? 예, 이게 계속 인구가 유출되니까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계속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니까 도시를 지켜야 되니까 지자체를 유지해야 되니까 보증금 없습니다. 월세 1만 원만 내고 아파트에서 사십시오. 이제 그런 정책을 낸 거죠. 또 이제 전남 나주에서도 거기 이제 청년들을 아예 타겟팅을 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짜 임대 아파트를 주겠다. 청년들이여 내려오라. 이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펼친 거예요. 아마 뉴스를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여튼 하나의 도시가 도시로서 역할을 잘 하려면 누가 가서 살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성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주변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성으로서, 그 도시로서, 수도로서 역할을 다시 온전히 회복해 가기 위해선 누군가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어떤 식으로 들여보내는지, 어떤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1장, 오늘 11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파란 글씨로 제가 강조해드렸는데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잠깐만 띄워주실까요? 제비 뽑기를 했답니다. 누가 들어갈래?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비를 뽑자. 그래서 10분의 1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다. 자, 여러분 이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고 싶었다는 뜻일까요? 조금 그렇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예, 아까 봤다시피 성의 그 형편이 좋지 않았고 또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적을 뿐더러 그 다음에 집들도 모조리 다 대부분 다 무너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누구 하나 이렇게 제가 들어가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화된 도시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들여보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호시탐탐 주변의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넘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협과 또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분의 1이라는 사람들을 제비 뽑아서 들여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제비를 뽑히는 거를 기도했겠습니까? 제비 뽑히지 않는 걸 기도했겠습니까? 네, 좀 아닌 것 같죠? 뭔가 빡셀 것 같죠? 네. 그런데 그런 내용은 등장하진 않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제비 뽑기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비 뽑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대목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한 구절 말씀,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 잠언 16장.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제비는 사람이 뽑는다. 그러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분은 바로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비 뽑기를 약간 뭐 권장은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넌지시 일러줍니다. 제비뽑기란 뭐냐? 구약의 맥락에서 선택하기 어려울 때, 뭔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 판단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흔히 활용이 됐어요. 흔히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 백성들도 자 누구를 들여보낼까 하다가 그냥 10분의 1을 제비뽑읍시다. 그래서 가정들로 쭉 이제 줄을 서가지고 10명 중에 혹은 10가정 중에 한 가정이 뽑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기왕이면 예루살렘 조금 별로일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 이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실 것이고 저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갔을 때 아, 이러이러한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변수는 나타나지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고 또 이쪽으로 가면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을 텐데 불안함이 있는데 그것도 상쇄하셔서 다른 방식으로 일을 펼치시는 것 우리 경험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자주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말씀인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앞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제비뽑기에 동의를 했고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제비뽑기에서 여기 왔잖아요. 제가 그 날과 시간과 그 분위기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2020년 12월 23일 오전 10시 이찬성 목사님께서 다 모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같이 만나기가 어려워가지고 외국에 계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딱 그거예요. 월드컵 조추첨. 여기 딱 뽑아갖고 코리아 이렇게 그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한쪽 이따만한 그 통 안에 달걀보다 좀 오리알만한 어떤 그런 캡슐을 만들어서 그걸 29개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 목사 이름이 들어가 있는 캡슐이었어요. 그래서 한 명씩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그 29개 교구로 만들어서 지역을 하나씩 이름을 넣어서 1번 교구, 2번 교구. 제가 25교구를 뽑았거든요. 원래 저희가 25교구였어요. 분당우리 교회. 근데 제가 한 20번째 뽑혔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이렇게 놀라요. 난가? 김? 이렇게 되고. 예.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 회가적으로 오신 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원래 여러분들 듣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서울이 되었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고 서울의 지리를 잘 알기도 하고 양가 부모님도 거기 계시고 근데 마음속에 어디든 상관은 없다 이런 마음이 또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딱 아름빛 교회가 세워지고 만 2년 가까이 흘러가면서 제비뽑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예,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빛 교회라는 이 귀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제비뽑기라는 게 물론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면 그 삶이 반드시 복되게 펼쳐지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제비뽑기를 하자고 했을 때 모두가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든 혹은 밖에 나와서 살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조금 제가 첨언을 하면 저에게 몇 가지 선택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짧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또 김영윤이라는 개인으로서 갖고 있는 기준인데 이게 성도님들에게 약간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큰 원칙입니다. 가장 큰 선택의 원칙은 죄가 아니면 어느 길이든 상관없다입니다. 그래서 죄가 아니면 어느 길이든 상관없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또 다른 예비하심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줄 거예요. 근데 명백하게 이게 죄로 향하는 길인데 근데 그 길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상황적인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근히 말씀하세요. 대놓고 뭐 어느 날 성경을 폈더니 1번으로 가라, 2번으로 가라 이렇게는 안 하시는데 가만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세요. 그것도 중요한 인도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하는 대목인데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의 조언을 들으십시오. 제가 청년들한테 특별히 많이 그렇게 했어요. 어떤 걸 갖고 와서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목사가 답을 주지 않겠다. 자매를 혹은 형제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에게 가서 조언을 구해라.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언을 해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 원칙은 이제 가정에 해당되는 건데요. 부부간에는 반드시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부부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가 좀 쉽지 않더라도 대화를 해서 어떤 접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부부간의 한마음이 됐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당장에는 덜 유익해 보이는 쪽을 택하라. 이게 중요한 선택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하기에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 이쪽으로 가면 반드시 효과가 있고 유익이 있을 거다. 이쪽은 조금 손해볼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이쪽에 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어요. 저의 인생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 좀 덜 유익해 보는, 당장의 이익을 덜 주는 쪽을 선택한 적이 있는데 그런 선택들이 쌓여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쪽으로 갔으면 망했을 거예요. 제 삶이 이렇게 펼쳐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 눈에 보기에 유익이 좀 덜하더라도 같이 옵션에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백을 많이 주는 그쪽을 선택하는 게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가 들어가서 살까? 예루살렘에. 그때 10분의 1을 제비뽑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비뽑기에서 어느 편에 있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이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고민 중이시든 마음속으로 하나님만 먼저 의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걸어가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들을 여러분 앞에 펼쳐주실 겁니다.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죠. 네. 두 번째, 이렇게 10분의 1을 들여보냈고 또 다른 일련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는데요.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다른 쪽에 제가 색깔을 칠해드렸는데요. 백성의 어떤 사람들? 지도자들. 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문구가 조금 특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비뽑기 한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먼저 살아가고 있으면서 거주하면서 10분의 1을 들여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선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솔선하면서 먼저 들어가서 살면서 그 무너졌던 집터들을 다시 세우고 여러 가지 도시의 형편들을 이렇게 복구해가면서 10분의 1의 성도들을, 백성들이 다시 들어오기를 그렇게 희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백성들에게만 자 성으로 좀 들어가서 살아봐라. 그 성벽을 지키면서 집을 보수하면서 성전을 돌보면서 너희 살아가라 하지 않고 리더십들이 먼저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들이 먼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지도자가 희생하면 따르는 자들도 희생하죠. 지도자가 덕스럽게 나라를, 한 조직을 이끌어가면 백성들도, 그 조직의 구성원들도 그 덕스러운 삶을 이해하고 그런 삶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말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와 이 리더십들처럼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 리더됨을, 리더십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거죠.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 게 좀 있으면 이제 또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좌파 우파 다 아니라 예수파입니다. 예수파예요. 예, 예수파인데 양쪽에다가 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어떤 면, 건강한 비판적인 그런 시야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사로서 중립을 지키면서. 그런데 한국이 너무 참 힘든 게 우리 성도님들, 평범한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힘든 게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1번이 정치인들이에요. 거의 근데 2, 3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목사들인 겁니다. 그게 너무나 참 우습으면서도 안타까운, 괴로운 그런 우리나라의 형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저한테 먼저 적용을 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리더니까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막 이렇게 막 센 얘기 혹은 큰 얘기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십자가를 선포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잘 못해요. 그게 저는 하나님이 제 쪽에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예. 연기한 건데 어색하죠? 네. 네, 제가 믿는 주님,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일러주셨어요. 뭐냐면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네가 살면서 마주하는 그 사람에게 선대하고 후대하고 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게 바로 나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저에게 일러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일러주셨어요. 제 삶의 소신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만나게 된, 내가 지금 가까이 교제하며 살아가게 된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아름비교회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주님이 나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게 바로 주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그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저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때로 말씀으로 채근하시고 저를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거든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가장 탁월한 리더 한 명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말씀 띄워주실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 다음 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새 계명인데 너희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부탁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그게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명령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만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들여보내기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사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리더신 거예요. 예수님이 리더로서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을 보이시면서 리더로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너희 사랑하며 살아가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사실은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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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면 딱 하나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근데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가득 누리면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전파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살아가도록 해라. 그게 바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의 모습이다. 성경이 그렇게 일러주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의 리더가 되셔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그 삶을 살아내신 거죠. 그래서 축복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가 이건 조금 좀 강한 이야기인데 너무 위대한 사람 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면 좋겠어요. 저를 통해서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부침이 있고 관계적인 여러 가지 골들이 패어 있어서 쉽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를 가장 먼저 공적인 자리로, 가정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때로는 가슴앓이 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내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흠모하고 흠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사랑에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사랑의 자원을 흡족하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에 흠뻑 젖어들면서 기쁘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걸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자, 백성의 지도자들, 10분의 1 제비 뽑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됐고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 다시 띄워주시고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어떻게 하는 자들?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그런데 가옥들도 다 무너지고 도무지 사람이 살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데 저요 라고 손을 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성벽을 지키고 내가 들어가 그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돌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손 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리더들, 10분의 1 제비 뽑은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11장에 쭉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한번 거룩한 성의 위용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헌신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등장한, 그래서 많은 그 들어가지 않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는 많은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축복했어요. 자원하는 사람들, 손을 든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이 자원했다라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맨날 흥미롭다, 재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용례를 다 찾아봤더니 이 자원했다라는 게 대부분 헌금 설교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쁘게 드렸다는 표현과 맞붙어서 사용이 돼요. 구약 성경에 예외 없이. 한번 띄워주실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회막을 지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자원한다는 말이 나오죠. 회막을 짓기 위하여, 성막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29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예물을 바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물품을 가져와 여호와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
자,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어떤 예물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데 요긴한. 자, 에스라서. 우리가 에스라 시작할 때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거기도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자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마음먹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됐다. 그러면서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어떻게 드렸더라? 기쁘게 드렸더라. 자, 이게 똑같은 패턴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다. 이런 표현이 구약성경에 계속 반복돼요. 이 자원하다라는 말과 함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이것이 무언가 기쁘게 드리는 헌신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딱 먹으면 기쁘게 꼭 물질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헌신과 연결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가? 은혜 받을 때 그렇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 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흡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 은혜로 인해서 정말 말랑말랑해지고 따뜻해질 때 우리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당신의 일을 펼쳐가시기를 소원하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누가 좀 들어가 볼래요? 라고 했을 때 저요라고 손들었던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은혜였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52일 동안 성벽을 세워주셨습니다. 외상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주심으로 24일 동안 그들의 심령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의 성의 형편이 조금 딱하지만 내가 들어가서 그 일에 함께 헌신하겠다. 그 일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 그렇게 이들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게 된 거죠. 지난주에 좀 되게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름빛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감사한 일인데요. 저희 교회는 영아부가 없습니다. 영아부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유치부부터 이제 다음 세대가 시작인데 4살, 5살, 6살, 7살 이렇게 이제 유치부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잘 몰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이제 특송을 해주신 성도님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몇몇 이렇게 좀 시니어, 나이가 좀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의기투합을 하신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뭘 하기로 하셨냐면,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한 살에서 세 살 되는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들에게 그 아이를 받아서 2부 예배 시간에 햇빛돌에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겠다. 그렇게 자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며느리 생각도 나고 딸 생각도 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오면, 오늘도 지금 저기 잠옷실 안에 또 부모님들 앉아 계시지만 아이를 데리고 잠옷실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사실 예배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식당을 갔었는데 우리 큰애가 좀 어릴 때였어요. 한창 이제 밥을 정말 몇 분 안 돼, 한 1, 2분 정도 먹었는데 휴지를 다 뽑아놨더라고요. 조용하면 사고예요. 그렇기도 하고, 아직 그 젖먹이 아이를 막 기르면서 뭐 먹여야 되지, 뭐 입혀야 되지, 뭐 살펴야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시는 거죠, 온전하게. 저희 아내도 그 아들 셋 다 낳고 8년 만에 본당을 입성했을 때. 예배가 시작하는데, 울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 며느리 같고 딸 같은 그분들이 좀 마음이 짠해서 우리 몇몇 성도님들, 어머니, 권사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아이들을 좀 돌보겠다. 그걸 올해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제가 예배 마치고 제 방에 딱 들어가서 휴대폰을 딱 봤더니 문자가 와 있는 겁니다. 아이를 맡긴 엄마의 문자였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쌍둥이 엄마, 무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엄마 땡땡땡 집사입니다. 작년 연말에 친정에 가 있다가 올라와서 오늘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데 쌍둥이를 맡기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주시려고 두 팔 걷고 나오신 분들에게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서 아가들을 키우고 아름다운 빛을 교회와 이웃들에게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를 받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자기의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를 일궈낸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름빛교회가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음을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이 교회 함께 세워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따스한 공동체로 함께 걸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제가 꼭 물질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과 같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그런 식으로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에 개신교가 전래된 지 130년, 140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자기 자신을 드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바다를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130년, 140년이 지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한 분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기쁘게 드리려는 헌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자기 자신을 예물로 삼아 기꺼이 드리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딱 하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길이 우리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마지막 로마서 12장 말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자원하심으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쁘게 우리 삶을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을 구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머물게 하신 그곳이 우연이 아닌 줄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가정과 일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헌신을 삶으로 전파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되도록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험악한 우리의 또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들고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드리는 예물로서 예수의 뒤를 쫓아 살아가시는 예수의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일상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자 필연인 줄로 알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뒤를 따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나의 가정과 나의 일상과 나의 앞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감동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심부름을 파고들어서 우리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한결같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하시고 우리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속한 가정과 귀한 자녀들 일상과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아름빛교회 위에 이들의 평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